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두 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긍휼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 볼지니 그룹들의 얼굴이 긍휼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곧 증언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마음의 부담들과 어려움들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 될수 있게 눈을 들어서 산을 보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산을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주 우리 여호와라 불리시는 주 하나님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고안해낸 어떤 신들 중에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과 이제 만든 상태에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러한 신을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과 늘 매순간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만드는 과정을 잘 알고 있죠? 거기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사람이 흙으로 지어지는데, 그렇죠? 땅의 흙, 땅의 먼지로, 티끌로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빚으시고 그 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보면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것을 지금 천사를 통해서 생명의 숨을, 천사의 숨을 이렇게 불어넣게 하십니까? 아니면, 달의 전기를 불어넣으십니까? 해의 전기를 불어넣으십니까? 지금 누구의 숨을 불어넣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면 분명히 주 하나님께서, 이게 주어예요. 문장의 주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formed man,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콤마 찍고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그래서 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과 지으셨다는 것의 두 동사 모두에 지금 주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숨을 불어넣은 어떤 존재는 그 안에 누가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살게 된 어떤 존재라면 그 안에 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아담이 살게 되었다면 그 아담 안에는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생명의 숨이신, 생명의 숨을 주신,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와 함께 거하기 원한다면 가장 친밀하게 함께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같이 친구가 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마 인간 사이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부관계일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사람이 영과 혼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관계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몸이면서 또한 또 두 떨어진 독립된 또 개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 안에 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원하셔서 가장 확실하게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숨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담과 이브의 관계, 즉 부부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밀한 관계로 애초에 계획되었던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아담이 행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아담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가봇이다. 그렇게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의미를 가진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지금 이가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죄인이 된 그 아담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불법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인간이 이제 죽는 존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전능하신 분이셔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셔서 하나님은 그 아담을 그야말로 용도 폐기하시고 다른 어떤 존재를 지으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아담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인간과 다시 영원히 살 그 방도를 하나님께서 강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시도, 그러한 하나님의 노력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제 고지할 때 이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자, 아담 이래로 우리의 불법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게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갈라놓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 사이에 이제 친밀하게 거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사람 사이에 다시 거하려고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람과 거하시는 이것을 마태만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가로 열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가로 닫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육신이 된다, 육신을 입는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 육신을 입는다, 성육신 또는 영어로 인카네이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화되어, 그렇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하심에, 거하신다. 이때 이 거하신다는 이 단어, 영어로는 dwel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스케노 이런 단어입니다. 이 스케노라는 단어가 스케노스라는 단어에서 오는데, 제가 이러한 헬라어나 영어를 언급할 때 이것은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무슨 앞에 있는 사람이 뭐 보다 뛰어난 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영어나 이런 것들에 좀 불편하신 분이 혹시 계시더라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은 또 도움이 되시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dwelt, 우리가 거하심에라고 번역되는 이 한글 단어의 영어가 dwell인데, 이 dwell이라는 단어의 원어인 헬라어가 스케노라는 것이고, 그 스케노라는 그 동사는 스케노스라는 명사에서 오는데, 그 스케노스라는 단어가 테버나클이라고 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 장막이라는 뜻을 갖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바꾸어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바꾸어서 우리가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하신다는 이 단어가 장막을 친다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 사이에 장막을 치시는 이것이 언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거의 맨 마지막 장인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잘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이때 이 성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 테버나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까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린, 지금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쓴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쓰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두 경우에 다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할 때 그 성막에 해당되는 단어가 스케네라는 단어이고,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스케노스, 지금 동일한 그러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도 보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할 때 이 dwell이라는 단어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케노의 미래형 동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또는 사람 안에 장막을 치신다는 것입니다. 텐트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장막은 왜 칩니까? 거주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람을 향한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아담서부터 아담 이후로 예수님으로 그냥 4천년을 펄쩍 넘겨 뛰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아무것도 안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장막을 치실 그분이 오시기 2500년 전쯤부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주신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회중의 성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따로 부르셔서 그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식양을 그 모든 세부 구조들을 다 일일이 알려주신 그 성막, 회중의 성막, 이게 장막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성막의 구조를 대충 이제 머리에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맨 가장자리에 텐트가 하나 있는데 그 텐트는 지금 지붕이 없이 그냥 담장처럼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 담장은 보이지만 그 안쪽에 뭔가 또 있다는 것,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쪽으로 큰 문이 나 있어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쉽게 올 수 있도록 문이, 큰 문이 하나가 이제 휘장으로 또 이제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또 하나의 텐트가, 작은 텐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붕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겉에서 볼 때는 하나로 보였지만 막상 들어가서 보면 3분의 2 지점과 3분의 1 지점으로 나뉘어 있는 두 개의 방이 지금 한 집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큰 그 겉에 텐트, 회중에 회막이라고 불리는 그곳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이 번제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서 그것이 5큐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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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라는 숫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번제단은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계속해서 짐승이 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이 의미하는 바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이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탔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올려놓으셔서 짐승이 타게 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므로서 사람의 죄는 일시적으로 덮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로 앞에 또 있는 것이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물두멍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는 그 노대야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성소, 아까 그 더 작은 텐트,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또는 그 짐승들을 이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때 그것을 그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더러움과 그 재물의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물을 지금 거기다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로 자신의 발과 손을 씻고 나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작은 텐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텐트의 3분의 2 지점에 해당하는 곳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진설병상, 우리 개혁성경에 그렇게 번역된 쇼브레드를 올려놓는 그 테이블, 그러니까 보여주는 빵을 올려놓는 테이블이 한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금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막을 뭐라고 부르죠? 휘장, 예.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가르고 있는 그 휘장, 휘장 바로 앞에 지금 금향로, 금향단이 지금 그곳에 지금 있는 것이었죠. 세 가지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휘장을 열고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그 지성소 안은 거기에는 법궤가 이렇게 놓여 있고 그 법궤 안에 세 가지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그 두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그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하늘의 곡물, 천사의 음식이었던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같이 있었지요. 그리고 그 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뚜껑 위에 그룹, 천사는 날개가 없지요. 그룹은 날개가 넷이고 스랍은 날개가 여섯이지요. 그렇죠? 그 중에서 지금 그룹, 마귀가 그룹 출신이죠. 마귀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었어요. 그러한 그룹, 그 그룹이 지금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존재가 지금 그룹이었죠. 그래서 그 그룹, 날개가 내신 그 그룹이 지금 날개를 딱 이렇게 펴서 마주대한, 이렇게 날개 끝을 마주대하는 형태로 해서 그 뚜껑 위에 그 그룹의 형상을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그룹과 그룹 사이, 그 사이에서 지금, 그 사이를 일컬어서 지금 긍휼의 자리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지금 성막, 회중의 성막이라 불리는 이 전체 이 회중의 성막에서, 물론 이 성막도 참 인간의 중심인데, 그렇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막이고, 성막의 중심은 이제 뭐 번제단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모든 그 성막 전체, 회중의 성막 그 전체에서 가장 핵심되는 자리가 어디냐 생각할 때 저는 그것은 긍휼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제단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번제단. 그 성막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보게 되는 그 번제단은 왜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죄가 덮여지기 위해서. 죄가 일시적으로 가려지기 위해서 짐승 잡아서 그 위에 드려야 되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죄가 덮여져야 되는 것입니까? 죄가 덮여져야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또 물두멍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지금 제사장 자신과 희생물의 그 더러움을 씻기 위한 것인데 왜 그럼 궁극적으로 더러움을 왜 씻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성소 안에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소 안에 보여주는 빵상과 금 등잔대와 금 향단 이것이 지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리는 그 간접적인 교제를 위해서 필요했는데 그러면 그 간접적인 교제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또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거룩한 곳,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곳, 그곳에 들어왔을 때 그곳에 지금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 안에 지금 법궤 안에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담은 그 돌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돌판들이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인간은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도록 가르치는 데 필요했는데 그러면은 왜 궁극적으로 왜 사람들이 죄를 멀리해야 했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대면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모든 번제단을 통해서 죄가 덮여지고, 그렇죠? 나 자신과 희생물의 더러움을 씻기 위한 물두멍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접적인 교제를 위한 이 빵상과 금등잔대와 금향로, 이런 기도를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만나시기 위한 그러한 이 절차들, 그러한 중간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나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금 긍휼의 자리에 들어와서 그 긍휼의 자리에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람과 대면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죄가 그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러한 죄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대면할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짧은 시간 동안에만. 이러한 이 성막은 그 성막이 생긴 지 약 2500년 후에 오실 그 임마누엘이신 분, 우리와 사람과 함께 거주하시기 위해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제 완전한 죄사함이 가능해진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아무런 방해받는 것 없이 영원히 함께 거하기까지 그 전에 그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하신 장소가 그 긍휼의 자리가 아니라 법궤 위에 그 뚜껑 윗부분에 해당하는 긍휼의 자리가 아니라 그 법궤 아래쪽에서 1미터, 2미터 그 아래서 만나겠다고 하셨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간은 끝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으로 너희를 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사람 중에 살아날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래서 만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 위쪽에서 그 율법을 덮고 있는, 그 율법을 가리고 있는 그 뚜껑에 해당하는 그 긍휼의 자리에서 긍휼 가운데 사람을 만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혹시 조금 추우십니까? 예, 그러면은 이거를 좀 어떤 걸 끄는 게 좋을까요? 지금 많이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잠깐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혜명 선생님 조금 조절을 해주실래요? 예.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긍휼은 이제 영어의 mercy를 번역하는 건데요. 긍휼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잘못을 눈감아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보다 감해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준다. 잘못을 눈감아준다.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보다 감해준다. 이것이 지금 긍휼의 사전적 의미이고, 예, 긍휼의 반대말을 대라 그러면 아마도 공의가 될 것입니다. 공의. 예, 그리고 이 공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바로 율법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긍휼의 자리, mercy seat이라고 되어 있는 그 긍휼의 자리를 달리 번역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는 자리.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생각하세요. 법궤 위에 지금 뚜껑이 덮여 있고 뚜껑 윗부분에 지금 그룹이 이렇게 양쪽에 지금 이렇게 날개를 펴고 서 있는 형상인데 거기가 긍휼의 자리예요. 요 긍휼의 자리가 지금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는 자리, 잘못을 눈감아주는 자리,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보다 감해주는 자리, 이렇게 우리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웹스터 사전이 영어 사전 중에서는 가장 이제 권위 있는 사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웹스터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덧붙이고 있냐면 긍휼은 초월자의 두드러진 속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두드러진 속성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습니다. 참 멋진 해석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를 하나 꼽아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참 좋은 단어들, 은혜로운 단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또 은혜롭죠.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또 인내, 또 열심, 충성, 또 평강, 희락, 또는 위로, 온유, 또 절제, 뭐 섬김, 대단히 좋은 그러한 단어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저는 단연 긍휼이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긍휼은 mercy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360회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mercy라는 단어와 seat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분리돼서 mercy seat 이렇게 돼서 긍휼의 자리 이렇게 됐는데 딱 한 군데 히브리서에서 mercy seat을 붙여 쓴 단어가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361개가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1년을 365일로 계산하지 않고 360일로 계산했습니다. 아마도 물론 이것이 이제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우리 인간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고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로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넣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긍휼을 성경에서 제일 처음 언급하고 있는 장면은 롯과 관련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관련해서 롯이 이제 천사의 그러한 모든 명령에 따라서 그 소돔을 이제 빠져나와야 될 때 망설였지요. 망설일 때 그 남자들, 즉 그 천사들이 이 롯의 손과 또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니까 그래서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 밖에 두었다. 아마 이 롯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들과 그 아내를 놓고 차마 떠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실 그 아내와 딸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덤으로 그냥 이 롯에 의해서 롯의 그 이 믿음에 의해서 그냥 혜택을 입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 둘까지를 강제로 하나님께서 그 손을 이끌고 그 빼내 오셨습니다. 그때 지금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롯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이제 끌어내어 오실 때 그때 긍휼이라는 단어가 지금 처음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흔히 족장들 이렇게 부르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삶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로 대하셨다는 그런 구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도 주님께서 구속하신 그 백성을 주님의 긍휼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러한 모든 족장들과 또 이스라엘이 이제 민족으로 형성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쭉 생활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로 대하셨다. 즉 불쌍히 여겨서 돌보아 주셨다. 즉 잘못을 눈감아 주셨다. 즉 마땅히 받아야 할 그들의 형벌을 감해 주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이 긍휼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얼마나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을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들어봐라 하면은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사람입니다. 아, 참 영광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정말 가슴 설레는 말입니까? 얼마나 정말 사모가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평생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이었냐?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생애에 대표적으로 꼽아봐도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 큰 범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기하 24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게 근데 왜 나쁘죠? 인구조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도 우리 한국도 인구조사 많이 하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다 인구조사 하잖아요? 왜 인구조사가 나쁜 걸까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예, 마음속에 아마 답변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이냐면 다윗이 처음에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몇 명 없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전적으로. 자기의 무리가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백만 대군이라도 물리치게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국가가 이제 점점 기틀을 갖추고 이렇게 정비가 되면서 이제는 그 마음이 약간 이제 식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나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 인원을 센다는 것은 백성의 수를 센다는 것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를 센다는 의미보다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장정의 수를 센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를 셀 때 그 남자, 여자는 숫자에 치지도 않았어요. 여자, 어린아이들은 치지를 않았어요. 남자만 숫자에 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 장정의 숫자를 지금 세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뿌듯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얼마만큼 강성해졌는지를 보면서 뿌듯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도 마음에 스스로 그것이 찔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찔려하고 있을 때 대언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하셨죠. 내가 세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너 그 중에 하나 택해라. 물론 세 가지가 다 벌이었습니다.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의 그 땅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이 원수들에게 도망다니면서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이냐, 아니면 이 이스라엘 온 전역에 사흘 동안 역병이 있을 것이냐, 셋 중에 하나 택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무엘기하 24장에 14절인가요? 예, 내가 큰 곤경에 빠졌도다. 주의 긍휼은 크니, 여기서 이제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언급하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은 크니, 이제 우리가 그분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지금 사흘 동안의 역병을 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로, 역병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컨트롤 하에 맡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이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보다 감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범죄한 사건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에 보내서 살해하고 나서 그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이제 자기 아내로 취해왔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을 때 발뺌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을 시인하면서 통회하면서 지은 그 시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이죠. 그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크신 친절한 긍휼에 따라 내 범죄들을 지워주소서. 긍휼을 두 번씩이나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 잘못을 눈감아 주십시오.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보다 저를 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체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여러 시편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시편 25편 7절에서 오 주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범법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에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러하옵소서. 시편 40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 주의 친절한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오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항상 나를 보존하소서. 시편 145편 8-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크시도다. 주는 모든 것에서 선하시니 그분의 친절한 긍휼은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있도다. 다윗은 이러한 말들을 할 때 괜히 이빨림 소리로 허공에 내뱉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많은 고통이 있을 터이나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그를 에워싸리로다. 여러분 주를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시면 주님의 긍휼이 그 사람을 에워싼다고 다윗이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십시다. 그러할 때 주님의 긍휼이 우리와 우리에게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1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바쳐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님의 그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22,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주님의 이 긍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멸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의 다른 말이죠.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 그분의 긍휼은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날의 악을 행하지만 그러나 그 한날의 악은 한날에 족하고 새로운 해가 떠오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만회할 새롭게 살아갈 힘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긍휼은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긍휼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아들들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아버지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긍휼을 베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팔복 이렇게 부르는 장이죠. 뭐 하면 복이 있고 누구는 복이 있나니 이런 거죠. 여기 보니까 7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싸들고 등짐지고 싸들고 가서 드리는 그 희생헌물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신다. 사람 사이에서의 그 긍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행해야 할 그 긍휼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까? 주께서 수천의 수장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게 다 지금 제사와 관계된 것들이에요. 이런 거 다 갖고 나가면 많은 재물 갖고 나가면 기뻐하실까?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범죄로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심지어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내 아들 마다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희생 산채로 잡아서 드리는 그러한 것을 행할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긍휼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이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하느니라. 긍휼은 잔인한 것과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은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잠언 14장 31절에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이를 모욕하되 그분을 존경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을 베풀 때에 어떠한 태도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저녁 시간에 은사를 이제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성령님의 은사 공부할 때 성령님의 은사가 잘 기록된 장이라고 말씀했던 기억이 나시죠?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성령의 은사예요.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 보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때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없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성경에서 그 죄인들의 모습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은 곧 모를 행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를 향한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없을 때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담 이래로 범죄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나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뒤에 숨어서 하나님 대면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담을 사랑하셔서 사람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먼저 찾아와서 부르시죠. 그 하나님께서 불의한 인간을 먼저 찾아와서 화해의 길을 주도적으로 마련하신 장소가 바로 긍휼의 자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단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단 두 자리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긍휼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법궤의 자리입니다.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까? 율법의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자리에 서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공의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그분을 만나기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구원이 명확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로워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긍휼의 자리에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서 공의의 자리에서 법을 집행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대부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긍휼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대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혹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100 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 공의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긍휼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시는 그 자리,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리, 죄를 감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조그만 잘못이나 나를 조금 섭섭하게 한 것이나 조금 마음에 들지 않게 한 그것들을 볼 때 긍휼의 자리에서 그들을 대하지 않고 공의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일일이 따지면서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들을 욕하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